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세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어리석은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로운 것보다 어리석은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지혜롭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다가 상처 주고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더 나은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뭘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나은 것이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더 멀리 본다면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것보다 병든 것이 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겸손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절대적으로 그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당연히 어리석은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빛이 어둠보다 더 나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어둠 속에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우매자는 깜깜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또 표현인지 몰라요. 눈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빠릿빠릿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생각이 팽팽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그 뭔가 이렇게 자기 행할 바를 잘 아는 눈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고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걸어가는 그런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자라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 기르면서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죽는 보편적인 경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모든 인생이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풍요롭고 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한다 손치더라도 사람,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그런 보편적인 체험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 너무 일희일비할 것 없고 너무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공하고 더 뭐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그거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의 승패를 그것이 좌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를 읽으면서 절대로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거 중요한데요. 사실상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도 뭐 나이가 들면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요즘은 자주 못 가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게 어른들 계시는 요양병원 이렇게 한 번씩 신방 가면요. 요양병원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한번 학교 문 앞에 가보지 못한 어른도 계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던 분도 있고 정말 부자로 살던 분이 있는데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놀아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뭐 어떤 지성적인 능력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별거 없는 거예요. 70, 80이 넘어가면 어떻게 이빨이 성해서 저작기능이 살아있어서 음식을 잘 먹을 거냐. 이거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 다 일반이라고 전도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받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해 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약을 먹고 뭐 하여튼 이렇게 오래 살아보려고 요즘 인체 냉동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어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전에 이게 몸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요. 인체를 냉동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전 세계 세 군데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인체를 냉동해가지고 지금은 이를테면 뭐 이렇게 말기합니다. 이거 지금은 치료가 안 되는데 앞으로 치료법이 발견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체를 다 냉동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여하튼 제가 알기에 전 세계 세 군데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의학적인 기술 내지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 과학자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인생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이 우주적인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 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만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에 지어내신 인간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세상에 매여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이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 아래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해 아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해 아래 행하는 일은 괴로울 것뿐이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말하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55절부터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해 아래 발 딛고 살지만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이 병들어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이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비록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세를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겠죠. 그러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내세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세상의 일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해 아래 발 딛고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 얻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